매년 1월 4주, 5주, 6주 정도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해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은혜교회 모든 분들이 함께 붙잡아야 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눕니다. 작년에도 말에 대한 내용을 나눴습니다. 또한 금년 이 시간에도 말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또한 내년에도 가능한 한 1월달이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느 생활에 대해서 또 말씀을 전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말에 담겨진 능력,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은 평소에 많은 말을 듣고 하지만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거저 일어난 상황 속에서 나의 자연적인 습관 속에서 감정에 따라 쉽게 말을 하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해서 큰 상을 받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말 때문에 지금까지 일궈오는 모든 공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에는 말을 하시든지 그 말에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영향력이 있어요. 인간의 혀의 무게가 약 9g밖에 되지 않는다 합니다.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렇지만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에는 대단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혀에는 뼈는 없지만은 뼈도 끌어버릴 정도 강하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잠언서 18장 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이 말씀합니다. 잠언서 18장 21절의 혀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하셨어요. 말은 다른 사람에게 삶을 나누고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전달하는 기능을 넘어서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 있는 힘이 있다. 이 성경에 주신 말씀입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함부로 하는 말을 인해 몸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지 않아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말에 담겨진 성경에서 제시한 그 힘과 영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나누며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말에 풍성한 복된 열매를 맺는 2020년 새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말에 대해서 나눌 때 말은 영적 성숙의 지표가 된다는 거예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바른 언어 생활은 행복하고 풍성한 인간관계를 누리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예요. 사람들은 수시로 말을 하고 말을 듣습니다. 지식과 정보를 언어를 통해서 서로 전달합니다. 그러나 말의 효력은 여기에 멈추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말은 신앙의 성숙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8절 말씀이면 교회의 직분자, 집사의 자격이 무엇이냐? 참소하지 말아야 된다 아닙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는데 성숙한 자가 집사가 되었는데 그 집사의 기준은 밖에 나와서 험담하고 거짓말하고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숙을 진단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도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경건하다, 영적으로 성숙하다, 올라갔다, 성장했다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신앙은, 믿음의 수준은 낮다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쁜 나무는 열매를 보고 나무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사람의 신앙이 어린가 성숙한가 참된 신앙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기준도 말을 통해서 나타난다.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의 배경은 바리새인이라는 당시 유대교의 그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의 사회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는 기도, 종교적인 열심, 매너는 어느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정도로 탁월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슴없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악한 말을 계속 쏟아냈어요. 그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향해 너희들이 지금 열매를 많이 맺고 있다고 말하지만 너희들이 말하는 입으로 하는 말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를 증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시하는 그런 싸니라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마태복음 12장 33절에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나침반이 바로 말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도 믿음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던지면서 그리스도의 생각 속에서 삶과 신앙이 일치될 때 참된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3장 5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되어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말씀합니다. 불의의 세계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벌어지는 악한 일들 이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혀라 말합니다. 작은 불씨가 온 마을을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 가져다준 부정적인 영향력과 파괴가 이처럼 온 산을 한 지역을 태울 정도로 무서운 영향이 있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작년에도 저 샌프란시스코 북쪽 북가주에서 한 마을을 다 잿더미로 만들게 되고 또 아마존 한반도 그 사이즈의 그 모든 지역을 태우기도 하고 지금도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 지금 걷잡을 수 없는 산불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그마한 불씨들이 떨어지면서 번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잘못된 말 한마디에 그동안 싸우는 신용, 명예를 잃어버리고 인생이 무너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법정에 가면은 위증지, 사실이 아닌데 꾸며낸 이야기 주를 엄하게 다루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오늘 사는 여러분의 오늘 생활은 어떻습니까? 야고보서 3장 10절은 말씀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여기서 형제들은 남자만 칭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성도들아. 여러분을 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지은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오늘처럼 찬양합니다. 찬송가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다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어요? 예배를 마친 후에 있어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갑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주한다는 표현을 너무 극적으로 확대해서 갈 필요 없어요. 상대방의 상처를 지고 인격을 모독하고 절제하지 않고 자기의 느낌과 감정대로 쏟아내는 말이 곧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거예요. 욕을 하지 않아도 자기의 그런 쓴뿌리가 말로 표현은 그 저주라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말은 단순히 자기의 생각을 전달하고 나눈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신앙, 인격, 영성이라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때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 제어하지 못하면 부주한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를 불태울 수 있어요. 가정을 불태울 수 있습니다. 사회에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부정적인 언어 세권 습관에서 벗어나 말을 다스리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안 되는 것입니다. 뭐 주일 아침 예배를 말씀을 통해서 들었다 해가지고 말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는 지속되는 연습의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조금씩 정착되는 거예요. 오늘날 말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좋은 책들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에 보면 뭐 이렇게 말하고 설득하라 수많은 저자들이 나와서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그 책들 다 읽어보고 부지런히 보고 연습하면 혀를 길들일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할 수 없다 말합니다. 불가능하더래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력하면 길들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시도하지만은 성도는 이 말의 부분에 대해서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성도의 참된 언어 생활의 회복은 내 자신에게 어떤 소망도 두지 않는 이 절망에서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이런 스스로의 정직한 인식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로 나가야 돼요. 성도다운 언어 생활을 위해서 내 의지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주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내 입에 파수꾼, 문. 쉽게 설명하면 주님 내 입을 좀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말이 함부로 막 나옵니다. 이 뜻이에요. 산 성도 여러분, 참된 언어 생활은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부분, 이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셔서 금년 새해 주의 능력 힘입어 향기나는 언어 생활의 성숙함의 증거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말을 들어요? 여러분의 말을 다 들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입에 나오는 말을 드시고 말대로 행하신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이사야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세요. 여러분과 이웃에게 하는 말을 들으세요. 우리의 신음까지도 들으신다고 출애굽기 6장 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속으로 하는 말까지도 감찰하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가지 재앙 후에 바로 왕의 압제에서 자영을 받게 되고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현장 속에서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국경까지 왔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란 광야, 가나안 땅의 국경에 있어서 모세를 향해서 이런 제안합니다. 모세 지도자님,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의 땅을 받았는데 너무도 궁금합니다. 이 아무리 매번 봐도 광야밖에 안 보는데 정말 우리가 약속의 땅이 어떤가를 가보고 싶은데 다 못 가니까 한 지파에 3명씩 12명 뽑아가지고 정탐꾼을 보내서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소식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런 제안을 이스라엘 백성은 하게 됩니다. 이때 모세는 그들이 받은 제안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지금 다 이런 제안을 하게 되는데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이 민수기 13장 1절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회죠.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가라고 허락하셨어요.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기관된 자들 한 사람씩 보내라 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도 하나님도 다 어그리가 돼가지고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모세는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선출해가지고 가나안 땅 저 남쪽부터 북쪽까지 다 샅샅이 훑어 자세히 돌아오는 명령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 땅을 먼저 봤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땅인지 아닌지, 그리고 원주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그리고 그들이 사는 성읍이 그냥 마을인지 아니면 군사기지인지, 우리가 전쟁에서 어떻게 싸울 수 있는지 이걸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12명이 40일 동안 온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죠. 12명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0명은 그들의 보고 온 것을 말합니다. 그 땅에 사는 거민들, 군사력에 보면서 우리와 비교할 때 우리는 메뚜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12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이 두 사람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13장 30절, 31절 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들에게로 쳐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이렇게 의견이 갈라졌어요. 민수기 14장 8절, 9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라 하는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너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내용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상황, 조건을 보고 들려 백성들에게 전해줬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적과 끓은 흐르는 가나안 땅 갈 것인지 말 것인지 광야에 남을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1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장래에 그들이 이런 결정을 내릴지를 미리 아시고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이 내용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기 훨씬 전에 미리 이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고 그냥 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믿음의 말을 했더라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중요한 순간에 그들은 정반대의 결정을 내리게 되죠. 우리가 읽은 14장 1절에는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의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일부부가 아니라 온 백성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말에 감염이 돼가지고 부르짖으며 통곡하였다. 그래서 기쁨의 통곡이 아니라 너무도 억울하고 속은 느낌이 있고 원망하는 그런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표출입니다. 그리고 울며 통곡했을 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제안을 내리게 되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생명을 지켜두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부정적인 말을 한 10명의 목숨을 빼앗게 됩니다. 이때 모세는 땅에 엎드려 백성들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중보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은 지켜주지만은 그 후에 또 다른 말씀을 주시죠. 이 내용이 1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26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때는 그들이 통곡하며 원망하며 저주하며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을 그 후에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누가 들었어요? 내가 들었노라.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이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통곡과 부르짖음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한 모든 말을 다 듣고 왔다는 거예요. 들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들은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한다 했어요. 무슨 말 했어요? 우리가 광야에서 죽겠다 했어요. 여러분 죽겠다 하는 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죽겠다 죽도록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그들 행한 말대로 죽게 해두셨어요. 우리는 약속의 땅에 가지 않겠다 했는데 가지 않도록 막아주셨어요. 이로부터 1000년 후에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느헤미야 9장 16절 17절에 있습니다. 저희와 우리 열조가 교만히 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않냐고 거역하며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생각하지 않냐고 목을 굳게 하며 폐역하여 스스로 한 두목을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했으나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적으로 부정적인 죄의 습관으로 대한 그 태도를 기억하며 우리는 절대로 그런 죄에 빠지 말자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말과 믿음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들 성도들은 언제든지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말을 통해서 믿음이 나타나요. 그러나 믿음이 어디에 근거하냐? 이걸 확인해야 돼요.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기독교 안에서 가장 오해받는 주제 가운데 하나예요.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아도 믿습니다. 믿어봐. 그럼 믿어줘. 믿어지면 돼. 자기가 원하는 것을 믿으면 할 수 있다는 자기 최면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생각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신은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이 이해되기 때문에 믿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주체가 내가 되는 것이죠. 내가 안 믿어지면 안 믿는 거예요. 상황, 사건을 통해서 내가 믿냐 안 믿냐를 판단하게 되면 믿음의 주는 내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말이라는 것은 믿어지는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둘 때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선지자 때 당시 유다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바빌론의 그 세 번째 공격을 받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남쪽에 있는 애굽 군대를 의지해서 위기를 대처해야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애굽 인간의 군사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구하라. 그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2절에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하면 기도가 좋은 거야. 기도하면 응답돼. 그런 나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나에게서 온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늘 조건적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늘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주시는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믿음의 그 출발점은 여러분의 느낌이나 감정이나 생각이 되면 아니에요.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뿌리워지고 그분의 말씀 속에서 해석될 때 나오는 말이 믿음의 말인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이 주인 되실 때 믿음의 생각을 하게 돼요. 만일 반대로 여러분의 내적인 확신과 믿음이 여러분이 보는 반응과 생각과 경험 속에서 판단 속에서 나오게 되면 그 믿음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 4장 11절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말씀입니다. 어느 형편 속에서도 말할 때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하라. 진리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처럼 말하라는 권면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가나안으로 가는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뒤로 도망가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도 그 순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통곡하며 울버지며 같은 반항을 했을지도 몰라요. 부정적인 말을 따랐을 걸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긍정적인 말보다도 부정적인 말에 훨씬 더 귀가 솔깃하고 그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쉬운 경향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을 싣고 로마를 향하는 그 배가 유라굴라라는 폭풍을 만났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죽겠다고 절망 속에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졌었어요. 이때 사도 바울이 서서 너희들은 안심하라,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되고, 이때 그 말을 듣는 선장과 군인들이 죄수들의 목숨을 해하지 않고 온 배에 탔던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다 구원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경험이 있어가지고 자신의 판단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을 그대로 전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의 어느 생활은 파산하는 절망적인 세상 속에 있지만 절망을 바라보고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구명선이 되는 것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주님의 백성들은 어떤 형벌 속에서도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어느 생활 속에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망의 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믿음의 말을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들으신다면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선한 말을 해야 돼요. 선한 말. 말은 입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물이 수도꼭지로부터 나와요. 파이프로 연결돼가지고 저수지로부터 공급되지 않습니까? 마음에 있는 느낌이나 생각이 입에서 나와서 말에 대해서 들려지는 거예요. 마음에 쌓이고 쌓이 결국 인격화된 것이 말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말을 하라. 무슨 뜻일까요? 누가복음 6장 45절 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에 놓은 선더미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에 놓은 악더미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라. 이게 세 번이 맞습니다. 제가 갈무리라는 뜻을 몰라가지고 계속 찾아봤어요. 예.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의 냉장고에 아주 프레시한 맛있는 음식이 들어있으면은 그 음식을 꺼내서 손님을 대접하게 되면은 그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나고 상하고 식은 이제는 먹을 수 없는 그 음식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냉장고에 두었다가 그 냉장고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하면은 그 음식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못 먹는 것입니까? 먹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 마찬가지로 내 마음속에 무엇을 차곡차곡 저장해 놨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무슨 마음을 품고 있냐가 여러분이 선한 말을 할 수 있냐 못하냐 이것을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말이 선한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것이 선한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칭찬하는 말이 선한 말입니다. 성경은 내가 나를 칭찬하는 자랑을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한 것은 받아들여라 하는 것입니다. 칭찬도 선한 말입니다. 또한 축복하는 것이 선한 말이에요. 로마서 14장 12장 14절 말씀합니다. 여러분을 받게 한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지를 하지 마십시오 하셨습니다. 축복은 복을 빌다 말합니다. 빌축이지. 복을 빌다. 그럼 누가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빌지 않아요?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1장 11절에도 정직한 사람이 축복하면 축복은 사람이 내린 것입니다. 말이 흥하고 악한 사람이 위협을 내면 말이 망한다 하셨어요. 믿음의 사람이 마을을 축복하면 마을 전체가 부흥하게 되고 악한 자가 마을을 저지하면 마을이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 복을 비는 자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만복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복을 빌 필요가 없어요. 주시기만 돼요. 축복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을 구하는 자가 복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알 수 있어요? 성경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영적인 신분과 권세가 됐어요. 로마서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이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까? 썩혀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부르신 생활 현장 속에서 축복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축복하세요. 자녀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를 향해, 성도를 향해, 이웃을 향해, 동료를 향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축복의 전수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입속에서 악한 말이 나면 안 돼요. 세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 금하시는 말 보겠습니다. 이것은 저주입니다. 저주. 성경은 입술에 저주가 있기 때문에 축복은 해도 칭찬을 해도 저주는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주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을 해요? 싫어하는 사람을 해요? 예, 싫어하는 사람을 저주하지요. 그러면 저주하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죠. 맞아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축복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아이, 그 사람 사고를 당하면 죽겠네. 일이 잘못되고 실패했으면 죽겠네. 그건 저주하는 것이죠. 미워할 때, 싫어할 때 그런 생각과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시편 199편 17절 말씀합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입히고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복이 어땠습니까? 나를 떠났어요. 저주할 때. 로마서 1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왜 하나님은 저주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저주가 그것을 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한 사람에게도 저주가 임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저주하지 않으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인생을 살면서 평생 원수로 가지 산다면 그것은 불행한 인생이 메이는 거예요.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 묶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는 자들에게 원수로 만들지 말고 살라고 하셨어요. 저주와 상관없는 풍성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을 축복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면 원수는 없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고백의 신앙입니다. 예수를 영접함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또 사랑을 나타내는 모든 관계 속에서 입술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믿음이 증명한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의 수준을 나타낸다고 하셨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을 선포하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떠나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시는 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어느 생활을 회복하셔서 세상에서 부르신 창조의 사명 2020년에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우리 재단 속에서 놀랍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